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9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지난 7월에 발표한 3.5%보다 낮은 3.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의 올리버 블랑샤르 수석 경제분석가는 선진국들의 성장 부진이 고속성장을 해온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어두운 경제 전망으로 9일 하루 세계 각 지역들의 주식 거래가 활기를 잃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정치와 경제적 난관들을 하루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트 롬니 대권 후보가 9일 동시에 오하이오주를 찾아 유세전을 펼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잠시 뒤 콜럼버스시에 위치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또 롬니 후보는 쿠야호가 폴스 지역에서 정치 행사를 갖습니다. 오하이오주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당락의 중요한 변수가 될 이른바 경합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오하이오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롬니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일 첫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롬니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남은 두 차례의 토론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옛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그루지야 공화국 당국자들이 독립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평화적 정권 이양 준비의 한창입니다. 억만장자 정치인 비드지나 이바니 쉬빌리는 지난주 치러진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그루지야 드림 연합당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바니 쉬빌리 당수는 총선이 끝난 뒤 9일 미하일 사카슈빌리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바니 쉬빌리 당수는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는 많은 영역에서 현격한 견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루지야는 계속 서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국민들의 항의 시위 속에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9일 아테네에서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을 위한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이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화 사용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발생한 이래 독일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는 같은 날 메르켈 총리에 반대하는 시민 2만 5천여 명이 거리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법원이 이란과 협력해 미국과 이스라엘 대사관을 공격하려 한 아제르바이잔 국적 테러 용의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2명의 용의자들은 9일 열린 재판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공모해 테러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3년에서 1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공격 목표에는 미국 대사관과 이스라엘 대사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들이 1999년부터 훈련과 무기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불법 무기와 마약 소지 운반 또 반역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멕시코 해군이 거대 마약 조직 세타스의 두목 에리베리토 라스카노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스카노는 앞서 지난 7일 북부 코아윌라주에서 멕시코 해군과의 교전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그러나 무장 괴한들이 이튿날 장례식장에서 라스카노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전했습니다. 라스카노가 두목으로 있는 세타스 마약 밀매단은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지난 2006년부터 군대를 마약 조직 범죄 소탕 작전에 동원한 뒤 수만 명이 숨지는 마약 전쟁 과정에서 온갖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라스카노는 특히 사람의 머리를 자른 뒤 이를 거리에 내거는 등 잔혹한 범죄 행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성격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se changes in missile guidance are defensive in nature. I would note that we haven't changed these ranges.
북한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시험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미국 내 신국가안보센터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일본 정부 간 본회담이 이달 중순쯤 열릴 전망입니다. 북한이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4년 만에 두 번째 도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군내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명중 타격권에 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9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키로 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합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미한 두 나라의 합의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에 맞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새로운 미사일 정책 선언을 통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현행 300km에서 800km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의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정부의 선언을 미국과 한국이 공모해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로켓이 한국과 한국 내 미군기지, 일본과 괌, 그리고 미 본토까지 명중 타격권에 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행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경우 하와이와 알래스카 등 미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언제쯤 이런 능력을 보유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온갖 추종 세력들의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이제 남은 것은 단호한 행동뿐이며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전쟁의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로 한 새로운 미한 미사일 지침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분히 방어적 성격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se changes in missile guidance are defensive in nature. I would note that we haven't changed these ranges or capabilities since 2000.
빅토리아 놀란드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연장키로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놀란드 대변인은 미사일 지침이 지난 2001년 이래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며 그 시기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계속 향상시키고 이를 과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 지침은 방어적 성격이자 대응 차원의 조치라는 겁니다. 뉴런드 대변인은 또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는 대신 자국민을 먼저 먹여 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Certainly, rather than bragging about its missile capability, they ought to be feeding their own people would be our first comment.
눌런드 대변인은 또 북한이 위협이나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정보 관련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B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치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미한 미사일 지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신중하고 균형에 맞는 구체적 대응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효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미한 양국 간 밀접한 안보 협력의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동북아시아 안정의 핵심 요소인 만큼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왔다는 겁니다. 한편 미 국방부도 이날 B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방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와 탄도 중량의 한도를 크게 늘린 새 미사일 지침을 발표하고 그동안 취약했던 미사일 능력을 확충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신범철 북한군사연구실장으로부터 새 미사일 지침이 갖는 의미와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신범철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한국이 최대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을 갖게 됐는데요. 실전 배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 뭐 사실 종전의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도 300km 이하의 미사일을 개발, 배치할 수 있었기에 한국 정부의 연구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일정 부분 연구 개발이 되었다고 해도 실제 미사일을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미사일 시험 제품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현장에서 실험해보고 보안 소요는 없는지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다시 군에 배치되는 이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면 2년,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절차들이 조금 늦어지면 약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북한의 핵이나 또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국군이 조기 대응 능력을 이제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무엇보다도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돼서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과거에도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비행 속도나 비행 시간이 길어서 적시에 타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지침으로 연장된 800km를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은 이 거리를 약 15분이면 비행할 수 있는데 순항미사일은 77분이나 소요됩니다.
네.
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동식 발사대를 설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발사대를 세우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고 발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인데 순항미사일의 경우는 이 비행시간으로 인해서 저희가 적시에 그 이동식 발사대의 위치를 탐지해도 이것을 공격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능력이 필요했고 마침내 그 능력을 보유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탄두 중량 500kg이면은 모든 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뭐 500kg 정도면 북한의 그 군사 시설이라든가 지하화된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탄도 중량 500kg이 좀 모자라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못지않게 이 탄두를 만드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고성능 폭약이라든가 또는 다탄두 기술 등을 잘 갖추면 탄두 중량이 500kg 정도라 해도 필요한 폭발력은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물론 이 문제는 미사일의 정확도 문제하고도 연계되는데요. 사실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로 길어지면 정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미사일의 정확도를 표현하는 말이 그 원형 공산 오차라는데요. 10발을 쏴서 5발이 들어가는 그 원의 반경을 의미하는데 이 원형 공산 오차가 커지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원형 공산 오차가 커질 경우 더 많은 폭약, 무거운 포탄으로 활용해서 그 일대를 초토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고 정확도도 매우 높아서 중량 500kg 정도면 모든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도 그동안 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능력하고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아직 한국은 개발을 안 했고 북한 또한 실전에서 활용한 적은 없기에 정확한 비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의 경우 이 사거리는 한국에 비해서 훨씬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1500km 이상의 사거리를 지닌 노동미사일을 이미 200기 이상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3000km 정도를 비행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도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공산오차 부분, 그러니까 정확도 측면에서는 한국의 미사일이 훨씬 우수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기술력이 북한에 비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한국도 연구개발에서 제한이 없어진 만큼 앞으로 연구개발은 장거리를 할 수 있어서 그 사거리의 문제는 그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 예산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전 배치도 하지 않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아직까지 사거리는 북한, 정밀도에서는 우리 한국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북한이 이번 그 새로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북한이 강력한 반발은 하고 있지만 뭐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간 판단해보면 북한의 정치적 필요성이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내부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 또는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발을 감행하고 긴장을 조성해온 거죠. 뭐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북한이 기분 나빠하겠지만 사실 뭐 자기들은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명분은 되지 않고요. 또 현재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군사 도발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발로 이렇게 이어지진 않을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지만 뭐 군 차원에서는 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 국가들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그 관심을 보이고 있을 텐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주변국 반응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뭐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우려라는 걸 표명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국가의 군사적 능력이 향상되는데 환영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만 미사일 능력 증강 같은 것은 어느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주변국들도 공식적으로 우려나 반대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동북아 지역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정도로 미사일 강국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민간 수준의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저 기분이 뭐 별로 안 좋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 국방연구원 신범철 북한 군사연구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정부 간 본회담이 이달 중순쯤 열릴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 문제의 협의에 응하는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회담 일정을 조정 중입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정부 당국 간 국장급 본회담이 이달 중순쯤 열릴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9일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이달 초 북한 측이 이 같은 의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인 납북 문제 협의에 어느 정도 응하는지 지켜보면서 회담 일정을 조정 중입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북일 본 회담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가늠하면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과장급 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북한과 협의에 실패할 경우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 10주년인 지난달 17일 이전에 본회담을 열기 위해 북한과 일정을 조정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일 정상회담 10주년의 상징성을 충분히 활용해 일본인 납북 문제를 북한 측에 적극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와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본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 문제를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인 납북 문제를 본 회담 의제에 포함하자는 일본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난달 초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지난 8월 말 예비회담에서 일본인 유골 문제에 관한 실무 협의를 했을 뿐이라며 일본인 납북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양측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예비회담에서 외무성 국장급의 본회의를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런 견해는 오바마 행정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연구소가 제기한 것이어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신국가안보센터는 7일 발표한 2012 대통령 선거 국가안보 가이드 보고서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다뤄야 할 국가안보 과제로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중국, 시리아, 이란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관련 현안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앞으로 몇 개월 또는 몇 년 안에 3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또는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를 저지해야 하는 한편 북한의 급변 사태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통령은 또 당선 직후 미국과 북한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이들 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이 이를 지지할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오는 12월 실시되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모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요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선될 경우 북한 핵 폐기와 함께 안정적인 남북관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내부와 관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경제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북한이 경제개혁에 착수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중국이 북한과 이란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설정할지 아니면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의 심각한 경제 문제 때문에 국가안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중동사태와 북한, 이란 문제 같은 안보적 도전을 받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놓고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국가안보센터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진보 성향의 민간연구기관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독일에서는 한반도 통일 주간 행사가 현지인들의 큰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행사 주최 협회 관계자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미리 체험한 독일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입니다.
독일의 민간단체인 독한협회가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옛 서독의 수도인 본과 지방도시 에센에서 한반도 통일 주간을 열었습니다. 한국계 독일인인 이 단체의 순경 베크 부회장은 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독일인들과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나누고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분단된 아픔을 스스로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권 침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의 입장을 특히 더 이해해줄 수 있고 옛날 종족에 그런데 갈 때마다 가장 그 아무리 우리가 무슨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면 결국은 우리한테 다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행사에서는 북중 국경 지역의 탈북자 실태를 그린 다큐영화 천국의 국경을 넘다 등 북한인권영화 상영회와 탈북자와 독일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와 강연회 그리고 음악회와 전시회 등이 열렸습니다. 행사의 명칭은 통일주간이었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와 탈북자들의 아픔을 주로 소개하는 독일판 북한 자유주간이었습니다. 베크 부회장은 성과가 매우 좋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의 자유와 한반도 통일이 불가분의 관계란 사실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 북한의 그 실정을 말로만 들었지 별로 이렇게 자세하게는 이렇게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큐멘트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마음의 동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일이 돼야지 정말 자유 북한이 될 때 북한의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통일이 왜 꼭 돼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느낌도 조금씩 받은 것 같아요.
독한협회는 지난 1966년 옛 서독의 친한파 국회의원들이 설립한 민간단체로 헤르가이어 전 한국주재 독일 대사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베크 부회장은 통일주간 행사 중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영화를 관람하고 토론회에 참석했다며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처럼 정말 미하일 고바체프 같은 그 이웃나라에 그런 사람도 없고 주변 국가들의 우리의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일본이나 중국도 다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절대 그 한국의 통일을 다진해서 도와줄 주변 국가들은 없다. 우리는 몇천 년을 낳아온 한민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에도 이렇게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는 날이 와야 되고 꼭 올 거라는 거를 제가 독일 사람들한테 설명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동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자 출신 김주일 재영조선인협회 사무국장은 독일인들이 분단의 역사 때문에 북한인들의 상황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역사를 가진 동질성의 같은 역사를 가진 동질성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동독하고 서독은 통일을 할 당시에 서로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독 사회는 외부의 사조에 의한 외부의 문화가 많이 침투돼가지고 흡수가 되어 있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북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은 독일 통일 과정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고 상반이 되는 이슈라는 문제점에 같은 견해를 보았습니다.
순경 백구 부회장은 앞서 독한 협회가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북한의 전직 군수 담당 요원 김종률 씨의 책 독일어판 출판 행사와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그린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백크 부회장은 이번 행사에 고무돼 내년에도 통일주간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북한은 오는 13일 프랑스를 상대로 4년 만에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이 중앙아시아 국가 아제르바이잔에 열리고 있는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북한이 이 대회 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200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8강전에서 캐나다를 2대1로 물리치고 4강에 오른 북한은 9일 열린 준결승 경기에서도 강호 독일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황영범 감독이 이끄는 북한 대표팀은 이날 경기에서 슈팅수 21대7, 공점유율 64% 대 36% 등 독일에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북한 공격수 김소양 선수는 전반 39분과 후반 2분에 각각 한 골씩 북한의 두 골을 모두 터뜨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독일은 후반 24분에 한 골을 만회했지만 북한의 두터운 수비에 막혀 더 이상 득점을 하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보다 앞서 열린 또 다른 준결승 경기에서는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가나를 2대0으로 일축했습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된 이 대회에서 초대 우승국에 올랐던 북한은 오는 13일 프랑스를 상대로 4년 만에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북한은 2008년 대회 때 준결승전에서 영국을 2대1로 물리친 데 이어서 결승전에서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미국에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년 뒤 열린 두 번째 대회에서는 4강전에서 일본에 1대2로 패한 데 이어 3, 4위전에서도 스페인에 0대1로 패하면서 4위에 그쳤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중파 1188kHz, 단파 7225, 15775kHz로 보내드리는데요. 단파 9490kHz로 10시부터 1시간 동안, 그리고 단파 11935kHz로도 10시부터 12시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중파 648kHz, 단파 5870, 6060, 7365kHz로 맞추시면 됩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와 내년도의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 섬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에 대한 항의로 도쿄에서 열리는 IMF 총회에 불참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했습니다.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혁명 관련 구금자들에 대해 일반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계 경제 성장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국제경제 성장률이 3.3% 선에 그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가 3.5%였는데 0.2%가 줄어든 전망입니다.
네, 이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유로존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부진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의 내년 경제 침체 위험이 80%나 되는 데다 네. 신흥경제대국인 중국 경제도 점점 영향을 받기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IMF의 올리버 블랑샤르 수석 경제분석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The new element is the uncertainty of a degree of uncertainty about policy both in Europe and
새로운 정책의 불확실성이 유럽과 미국 양쪽에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게 우려되는 요인이란 지적이고요.
네.
유로존 국가들이 약속한 긴축 재정이 이행되고 미국이 재정난에 빠지지 않는다면 장례를 비교적 낙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더욱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아시아 지역의 중국, 인도, 한국의 경제가 그런대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8.2%, 인도는 6.9%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유럽 위기가 장기화되면 유로존의 성장은 예측보다 3.5포인트 추락하고 일본, 미국의 성장도 2포인트 정도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시아권 경제도 동반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이 같은 발표 때문에 이 9일 세계 여러 지역의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IMF 총회의 주요 경제대국인 중국이 불참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역시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데요. 중국이 동중국해 섬 영유권 분쟁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또 중국은행 등을 포함한 국영은행들이 모두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네.
이렇게 중국의 거대 은행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국제금융계에 타격을 가해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이번 국제금융계 회의에 아무도 참석시키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중국 국무원의 재정부장, 인민은행장 등이 참석해서 일본을 제외한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관행은 유지하는 선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본과는 분쟁 지역인 이 다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와 민간 분야의 접촉과 교류를 강력하게 억제하지만 국제사회와의 통로는 열어놓는다는 게 중국 측의 전략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일본과 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이 중국에 있는 일본 자동차 판매에 큰 타격을 준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은 영유권 분쟁이 길어지면 이 중국 일본 간의 무역과 경제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 이런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9월 한 달 중국 내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거의 49%나 감소했고요.
네.
혼다 자동차도 40%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닛산 자동차 역시 판매가 35% 넘게 줄었는데요. 또 군사 자동차 업체인 마스다사의 9월 판매도 35%나 감소했고 미쓰비시는 무려 63%나 격감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자동차 회사의 사정이고요.
네.
이 반면에 독일 BMW 자동차, BMW라고 하죠.
네.
이 판매는 55%나 늘었고 한국의 현대자동차 판매도 15%나 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제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했는데요. 국민들의 그리스 국민의 항의 시위가 대단하다고요.
네, 독일은 그리스를 포함해서 국제 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의 최대 채권국입니다.
네.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대신에 긴축 재정, 그러니까 이제 허리띠를 조이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리스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 아테네에서 대규모 시위에 대비해서 7천여 명의 경찰력이 동원됐고 주요 도로와 건물들을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제가 논의되는 건가요?
네, 그리스 쪽에서는 특히 이제 일반 국민들 쪽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해서 독일이 지원을 하지만 그리스도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긴축 재정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독일의 주문에는 변함이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네.
그리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점령을 겪은 아픈 과거사가 있어서 구제금융 문제와 관련해서 반독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구촌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를 강력히 처벌하면서 부패 척결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권력기구의 한 축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입니다.
네.
이 위원회의 허귀창 서기가 이 보시라이 전 서기에 대한 공직 박탈, 출당 조치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 등 공직사회의 부표관리에 대한 일벌 100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허고창, 당 상무위원이기도 한데요.
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 걸쳐 66만 명의 공직자들이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공직자 부패 척결을 당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다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를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허고창 상무위원은 9일 위원회에서 이같이 부패 척결을 위한 당의 방침을 밝혔는데요. 인민대중의 공직자 부패에 대한 분노를 잘 인식한다면서 청렴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외교부에 국제 경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긴다고요?
네. 이 중국 외교부가 경제 외교를 안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 경제사라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고 9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양재추 외교부장, 또 장지진 외교부 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경제사의 발족 행사도 거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이 누가 이 기관을 지휘할지 수장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집트 소식 보겠습니다. 모하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대사면을 단행했다고요?
네. 이집트 시민혁명이 시작된 2011년 1월 25일부터 이 무르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6월 30일 사이에 이 시민혁명과 관련된 이 범법행위자들에 대해서 사면령을 이 대통령 페이스북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무르시 대통령은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이미 선고를 받아서 복역 중인 모든 사람들이 석방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범법자들은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매주 수요일에는 경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베트남의 쌀 수출이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라고요?
네, 이 베트남 관영통신 보도에 따른 내용인데요. 올해 베트남의 쌀 수출이 750만 톤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네.
9월 말 현재 쌀 수출 계약 물량이 이미 720만 톤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물량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측됐다는 건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태국이 8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었는데
네.
베트남은 711만 톤으로 2위였고요. 태국이 올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정부가 대량으로 쌀을 수매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최대 쌀 수출국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에 굶주리는 인구가 몇 년 새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네요.
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 보고서가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굶주리는 인구가 2009년에 10억 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9억 2,500만 명이었고 현재는 8억 7천만 명으로 줄었다는 게 FAO 보고서의 추산입니다.
네.
하지만 굶주리는 인구는 줄었어도 5살 미만 어린이들 가운데 저체중 어린이가 1억 명 이상이라는 건 이 현대의 기술과 경제 여건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제 그라지아노 다 시우바 FAO 사무총장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안전망 대책이 구축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하신 분의 신분은 보호해드리고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먼저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 누르시고 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 누르시고 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중국에서 이용하실 무료 전화번호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이용하실 무료 전화번호 01-800-500-1234-5번입니다. VOA 음성 녹음 전화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전화 미국 번호 1번 누르시고 워싱턴 DC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거시면 VOA 워싱턴이라는 짧은 음악이 들리는데요.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공화당의 미트 롬니 대통령 후보가 강한 미국을 강조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해마다 1조 달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던 미국에서 개신교 신자들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고 무신론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도 일부 정치인들의 재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권 후보가 다시 경합주를 찾아서 이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는 오늘 경합 지역인 오하이오주를 찾아 선거 유세를 벌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롬니 후보는 쿠야호가 폴스라는 도시에서 열린 이 지지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자, 오하이오주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로 이 주의 표가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당락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미트 롬니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롬니 후보는 8일 버지니아주 군사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주제였습니다. 롬니 후보는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반미 시위와 폭력 사태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일부 비판에 따라서 외교와 관련한 발언을 자제해 왔었는데요.
네.
자, 지난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이후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롬니 후보가 강조한 외교 정책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네, 한마디로 과거 공화당 집권 시절에 강력한 미국을 재건하자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실속 없이 허황되고 나약한 외교력을 펴고 있다는 주장이지요.
I want to be very clear. The blame for the murder of our people in Libya and the attacks on our embassies in so many other countries.
네, 리비아에서 미국 영사관을 공격하고 미국인을 살해한 뒤 전 세계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극단주의자들이 비난하면서 불행하게도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끄럽게 만들고 중동에서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또 시리아 내전 사태와 관련해서는 반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네.
시리아 내전 사태는 이미 1년 반을 넘기면서 수만 명의 민간인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강경 보수주의자들 가운데는 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롬니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I'll work with our partners to identify and organize those members of the opposition who share our values.
네, 미국의 가치와 함께하는 반정부 세력과 동반자 관계로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반군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무기들, 즉 탱크와 헬리콥터, 전투기 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이스라엘에 가까이 다가가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한다는 주장이네요.
네, 롬니 후보는 이스라엘과 군사협력을 증대시키고 걸프 지역에서 미국 항공모함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핵개발을 주장하는 이 이란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만으로는 효과가 미약하다면서 보다 새롭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지난 TV 토론회 이후에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침 8일 발표된 UPI의 여론조사 결과 투표 의사를 가진 유권자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8%, 롬니 후보는 47%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불과 1%포인트의 차이가 난 건데요. 나아가 갤럽이 매일 실시하는 유권자 여론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 모두 47%로 같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이 45%, 롬니 후보가 49%로 역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 관련 소식 좀 더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자금이 10억 달러에 육박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지금까지 모금한 선거 자금이 거의 10억 달러에 도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9월 한 달에만 1억 8,10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달인 8월에 비해서 60% 가까이 늘어난 수치죠. 자, 그래도 4년 전 선거 자금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08년 9월 당시에는 1억 9,300만 달러가 모아졌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소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해마다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네요.
네, 미 의회 예산국이 지난달 말로 끝난 2012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모두 1조 1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년도인 2011 회계연도에 비하면 2000억 달러가 줄었지만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래 미국의 재정적자는 4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한 거죠.
네. 그동안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좀 완강한 입장이었는데요. 또다시 오바마 행정부가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재정이 적자라는 것은 한 해 걷어들인 세금과 국고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결국 부족부는 빚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공화당 측은 이 같은 사태가 오바마 행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영 때문이란 주장인데요. 따라서 대대적인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은 국내 총생산의 7% 수준까지 육박했는데요. 이는 194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정치인의 재산 관련 소식인데요. 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산이 더 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007년 이후는 최악의 금융위기로 대부분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 기간에 더 부자가 된 연방 상하원들이 있어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연방의원 535명 전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해 봤는데요.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5%가량 늘었습니다.
네. 자, 유독 재산이 크게 늘어난 의원들은 누굴까요?
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재산이 6천만 달러나 늘었다고 신고를 했고요.
네.
자산 서열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재산도 14%나 불어났습니다. 물론 재산이 줄어든 의원도 20%나 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일반 국민들의 2010년 가계 자산 중간치는 2007년에 비해서 39%나 줄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을 흔히 기독교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개신교 인구가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요?
네, 미국의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 자신이 개신교라고 밝힌 응답자는 48%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개신교도 비율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 확실히 절반 밑으로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반면에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늘었다고요?
예, 현재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는 5년 사이에 5%가 증가해서 20%에 달했고요. 이 같은 경향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두드러졌습니다. 30살 이하 성인들의 무종교 비율은 32%에 달했는데요. 제 같은 경향은 보수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5년 전 9%이던 공화당 무교 비율은 이번에 11%까지 올랐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학 미식 축구팀 지도자가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 때문에 미국 사회가 떠들썩였었는데요.
네.
피의자인 제리 샌더스키 전 코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죠?
네, 미식 축구 명문 대학인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축구 지도자 생활을 해온 제리 샌더스키 전 코치가 아동 성폭행 혐의로 반년 이상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9일 펜실베니아주 샌더카운티 법원은 징역 30년에서 60년형을 내렸습니다. 샌더스키는 지난 1996년부터 무려 15년간이나 이 청소년 축구교실에 참여한 10대 소년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현재 68살인 샌더스키 나이를 고려해 볼 때 이번 선고는 거의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 짧게 보겠습니다. 참 희한한 대회가 다 있네요. 플로리다주에서 바퀴벌레 먹기 대회를 했었는데 우승한 남성이 갑자기 사망했다면서요?
예. 플로리다주의 한 애완동물업체가 8일 주관한 바퀴벌레 산채로 먹기 대회에서 올해 32살의 에드워드 아치볼드 씨가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이 대회가 끝난 직후에 쓰러진 아치볼드 씨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바퀴벌레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 부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 24시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4도로 북부 지방은 어제보다 높겠고 중부 지방은 어제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8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18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개겠는데요.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개성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17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0도입니다. 끝으로 청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오늘 바다 물결은 서해상에서 오후에 1.1m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동해상에선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바다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오전에는 남서풍이, 오후에는 북풍이, 앞바다에서는 초속 7에서 11m, 먼 바다에서는 초속 8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서해 북부 바다 한때 비가 내리다가 개겠습니다. 바람은 오전에는 북서풍이, 오후에는 북풍이, 앞바다에서는 초속 7에서 12m, 먼 바다에서는 초속 8에서 13m로 불다가 오후에 강해지겠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 한국기상청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 라디오로 여는 세상, 여기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수도원에서 치즈를 만드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녀들이 만드는 천상의 치즈 맛 소개합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수녀들은 우선 저온 살균된 따뜻한 우유 2,700리터를 큰 스테인리스 통에 담습니다. 그리고 종균에 넣어서 배양하는데요. 우유가 빨리
계속해서 아침 방송 일상에 쓰이는 영어를 배워봅니다. English with you.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소개해드리는 역사 속 오늘, 그리고 논평까지 세계 뉴스까지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희였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3.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의 올리버 블랑샤르 수석 경제 분석가는 선진국들의 성장 부진이 고속성장을 해온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경제 전망으로 9일 하루 세계 각 지역들의 주식거래가 활기를 잃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정치와 경제적 난관들을 하루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옛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그루지아 공화국 당국자들이 독립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평화적 정권 이양 준비에 한창입니다. 억만장자 정치인 비드지나 이바니시빌리는 지난주 치러진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그루지아 드림 연합당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바니시빌리 당수는 총선이 끝난 뒤 9일 미하일 사카시빌리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바니시빌리 당수는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는 많은 영역에서 현격한 견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루지아는 계속 서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치 분석가들은 이바니시빌리 당수가 친러시아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견해를 내놨지만 그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장조직 탈레반이 9일 파키스탄의 10대 소녀에게 총상을 입혔습니다. 말랄라 유스프자이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무장조직에 반대한다며 탈레반의 실상을 폭로해 파키스탄 내에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이날 총격사건은 스왓밸리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유스프자이는 학교에 가기 위해 통학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총탄 두 발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 개환이 다가와 유스프자이에게 학교에 가냐고 물은 뒤 갑자기 총기를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스프자이 양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탈레반에 붙들려 함께 생활해왔으며 그곳에서 탈출한 뒤 탈레반의 폭력 행위와 비리를 폭로해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국민들의 항의 시위 속에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9일 아테네에서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을 위한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이 결국은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화 사용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발생한 이래 독일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아테네에서는 같은 날 메르켈 총리에 반대하는 시민 2만 5천 명이 거리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법원이 이란과 협력해 미국과 이스라엘 대사관을 공격하려 한 아제르바이잔 국적 테러 용의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2명의 용의자들은 9일 열린 재판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공모해 테러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3년에서 1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공격 목표에는 미국 대사관과 이스라엘 대사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들이 지난 1999년부터 훈련과 무기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불법 무기와 마약 소지 운반 또 반역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멕시코 해군이 거대 마약 조직 세타스의 두목 에리베리토 라스카노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스카노는 앞서 지난 7일 북부 코아윌라주에서 멕시코 해군과의 교전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그러나 무장괴한들이 이튿날 장례식장에서 라스카노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전했습니다. 라스카노는 사람의 머리를 자른 뒤 이를 거리에 내거는 등 잔혹한 범죄 행각으로 악명을 떨친 인물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유기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로 여는 세상의 조승연입니다.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교도소는 춤추는 교도소로 전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춤을 가르치기 시작한 뒤에 지난 2007년에는 미국의 마이클 잭슨의 노래 스릴러에 맞춰 멋진 춤을 소화해낸 영상이 공개돼서 4,2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한국 싸이의 강남스타일 공연을 선보여서 화제입니다.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이곳 교도소 재소자 천여 명이 방문객들 앞에서 주황색 수의를 입고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재현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영상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조회수가 벌써 30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 재소자들의 이런 단체춤으로 이 교도소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남스타일 공연에도 천여 명의 방문객이 이 교도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 라디오로 여는 세상, 오늘은 여기는 일본입니다. 먼저 들으시고요.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미국인들의 진솔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그리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여행하는 지구촌 돋보기 차례로 보내드립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여기는 일본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태현 통신원 전화 연결됐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계열 학교 수업료 지원이 재개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조선 학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사카를 비롯한 조총연계가 많이 살고 있고 조선 고등학교가 많은 곳에서는 조선 학교도 수업료 무상화에 포함시켜달라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노다 내각이 개각되면서 문부과학성 장관으로 기용된 다나카 마키코 장관이 조선 학교 수업료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장관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봐도 될까요?
최근 북일 간에는 정부 간의 교섭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뭔가 북한과는 대화의 창구를 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고 있는데요. 다나카 문부과학성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뒤로 미루지 말고 결론을 내리겠다. 물론 수업료 지원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가 있으니까 양쪽 의견 모두를 잘 들어보겠고 노다 총리의 판단을 살펴가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문제는 조총련 본부 건물을 경매에 붙이는 문제와 함께 제1조선인들과 북한 당국으로서는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북일 교섭의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밝은 전망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일본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셰일 석유를 자국에서 시험 채굴하는 데 성공했다고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 일본의 경우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일본의 국내 연간 석유 소비량의 불과 0.4% 정도만 생산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일본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일본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다고 인식이 심어져 있고요. 물론 미래에도 석유가 생산되는 것으로는 아무도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 3일부터 NHK 등 일본 언론에서는 지하에서 시추되어 올라오는 까만색의 액체를 바라보면서 일본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일본 석유 자원 개발 회사가 일본의 서해 쪽에 면해 있는 아키타현 유리혼조시에 위치한 가스전에서 세일 오일을 시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세일 오일을 시추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세일 오일이라는 것이 지표면에 있는 원유와는 달리 세일청이라고 하는 지하의 안반에 갇혀있는 기름으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 굴착 기술이 점점 발달해가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의 발전이라고 해도 석유나 가스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인식돼 왔던 것이 현실이어서 일본의 지하에서 까만색의 액체가 올라오는 그것 자체만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반기는 모습, 무슨 대단한 광맥을 새로 찾아낸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걸로 인식된 나라도 보니까 흥분한 말도 한데요. 현재 얼마나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나요?
네, 아키타현에서만 우선 세 군데의 유전이 있다고 하고요. NHK 뉴스 등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첫 시추에 들어간 유리혼조를 포함해서 일본 국내 연간 소비량의 수%는 매장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키타 현지에서 시추 작업에 임하고 있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세 군데의 유전에서 총 500만 배럴 정도 생산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니이가타 쪽의 연안에서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해저 유전을 시추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의 진전과 함께 지하에서 또는 대륙풍에서 석유나 가스가 시추되어 올라온다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변 국가와는 대륙풍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내년도 봄 이후에 한국 동해 쪽에서 시추에 들어간다고 하는 대륙풍 유전의 시추 결과에 주목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일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러 외신 기자들이 최근에 한국을 통해서 독도에 상륙하면서 일본 정부의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다고요?
한국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영국 BBC, 미국 CNN, 뉴욕타임즈 등 13명의 기자가 한국을 통해 독도에 상륙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자 중에는 현재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실태, 한국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일본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앞으로도 한국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일본의 주장에 대항해 올 것 같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견제할 필요성을 기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가 향후 일본 총리 선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는데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차기 일본 총리감의 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해 가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했다가 차기 총리감으로서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 1, 2위에서 달리고 있었지만은 이 발언 이후 인기가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는 당연히 일본 고유의 영토니까 빼앗아 와야 되지 한일 공동 관리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카로워진 일본 국민들의 영토의식, 일본은 강했고 강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지금 일본 주변 해역에서는 언제 어떤 형태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일본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 듣기로 하죠. 강태현 통신원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어볼까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북한에서도 술 좋아들 하시죠? 북한 하면 대동강 맥주가 유명한데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밀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또 팔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맥주는 가장 인기가 있는 술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좀 독특한 맥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루트비어입니다. 사사프라스라는 나무의 뿌리 추출물로 만드는 이 음료는 비어, 그러니까 맥주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술은 아니라고 하네요. 특히 음료는 미국인들에게 있어 어린 시절에 즐겨 먹던 추억의 탄산 음료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 루트비어가 다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 애쉬번에 위치한 루트비어 공장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추억의 음료 루트비어의 부활.
뚜껑을 따자마자 풍부한 거품과 함께 시원하게 목으로 넘어가는 이것은 바로 루트비어. 뿌리 맥주라는 이름의 이 음료수는 미국의 대형 음료수 회사뿐 아니라 지역의 중소공장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애쉬번에 위치한 로스트리노라는 회사도 그중 하나로 일반 맥주도 생산하고 있지만 루트비어도 함께 만들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인 플라비오 가르시아 씨는 루트비어의 경우 맥주와는 양조 방식이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We keep all the sugars in the root beer instead of fermenting it out.
루트비어의 경우 설탕을 발효시켜 없애지 않고요.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일반 맥주는 설탕을 발효시켜서 술과 이산화탄소로 만들죠.
가르시아 씨는 양조장마다 루트비어를 만드는 비법이 다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로스트리노의 루트비어 또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Its primary flavors are root beer, sassafras, sarsaparilla, and wintergreen.
루트비어는 남미의 사사프라스 나무와 서인도 제도의 카스카릴라, 노루발풀, 또 바닐라 등이 주된 재료입니다. 저희 양조장은 노루발풀을 주로 쓰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꿀을 첨가하죠. 이 꿀이 아주 독특한 맛을 더합니다.
가르시아 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맷 헬그만 씨도 자신의 양조장에서 만든 이 루트비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Of course, freshness is a big key to all this. We try to keep it absolutely as fresh as possible.
저희 양조장의 루트비어는 또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저희는 루트비어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요. 언제 어디서든 양조장에서 갓 만든 루트비어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도록 말이죠.
술은 아니지만 술처럼 생겨서 독특한 맛을 내는 루트비어는 먹는 방식에 있어서도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루트비어 플로트라는 건데요. 루트비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동동 띄어서 먹는 거죠. 양조장을 찾은 베키 졸단 씨는 루트비어 플로트야말로 추억의 간식이라고 말합니다. 루트비어는 그야말로 추억의 음료예요. 어린 시절 여름만 되면 아빠와 함께 야구 시합을 하러 갔는데요. 운동을 마치고 나면 꼭 루트비어 플로트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루트비어의 인기는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콜라 나무에서 추출한 코카콜라 또는 펩시콜라의 맛을 들이면서 콜라가 탄산음료 시장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 루트비어의 시장 점유율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스트리노 양조회사의 플라비오 가르시아 사장은 루트비어만 고집하는 단골 고객들이 여전히 있고 거기다 최근 들어 이 루트비어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역의 중소 양조장이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량 생산 방식보다는요, 자기가 먹는 게 어디서 왔고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하다 보니까 지방 업체들을 선호하죠. 이런 추세라면은 루트비어의 부활도 곧 보게 될 걸로 확실합니다.
뿌리 맥주라는 특이한 이름에 독특한 맛을 가진 루트비어. 청취자분들도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지요? 이 루트비어가 정말 다시 부활해서 미국을 넘어 세계로까지 진출한다면 언젠가 이 북한의 식품점 가판대에서도 대동강 맥주와 함께 이 루트비어가 함께 진열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녀들이 만드는 천상의 맛 치즈.
네, 시원한 탄산음료 루트비어에 이어서 이번엔 고소한 치즈를 맛보러 가볼까요? 우유나 양젖 또는 염소젖을 응고시켜 만든 치즈는 원래 서방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지만 최근 들어 아시아 나라들에서도 이 치즈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평풍덕 염소 목장과 같은 이 목장들에서 염소 저주로 치즈를 제조하기도 하더라고요. 짭짜름하면서도 고소하고 우유 맛이 나면서도 특이한 향이 있는 치즈. 미국에서도 이 치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지요. 자, 그런데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의 한 천주교 수도원에서는 수녀들이 치즈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기도와 미사 소리로 가득할 것 같은 수녀원에서 과연 어떻게 치즈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블루리지 산의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 잡은 천사의 성모 수도원의 아침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의 13명의 수녀들은 예배와 명상이라는 수도원 생활에 또 한 가지를 더하고 있지요. 기도하고 일하라는 성 베네딕트 회의 전통에 따라 노동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이곳의 수녀들이 하고 있는 노동은 바로 치즈 만들기입니다. 25년 전 천사의 성모 수도원을 공동 창립한 바버라 스미클 수녀는 수도원 생활에 있어 노동이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네요.
We feel that the work is not the most important part of our life. It's a very, very important part.
우리는 수녀원을 운영하기 위해 하느님이 주신 육체와 또 우리 몸과 마음에 주신 선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유익한 것을 만듦으로써 보람도 느끼죠.
수녀들이 만드는 유익한 것이란 다름 아닌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구다 치즈입니다. 수녀원에서 언덕길을 조금만 내려가면 치즈 제조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자, 그럼 이 구다 치즈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조 과정을 살짝 엿볼까요? 수녀들은 우선 저온 살균된 따뜻한 우유 2,700리터를 큰 스테인리스 통에 담습니다. 그리고 종균에 넣어서 배양하는데요. 우유가 빨리 치즈로 바뀌는 걸 돕는 과정이지요. 자, 그리고 기계를 이용해 휘휘 휘젓고 1시간 반 이후에 치즈 응고 효소인 렌넷을 더하는데요. 그럼 우유가 액체와 고체로 나뉘는 응유와 유장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바버라 수녀는 바로 이 단계야말로 요술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But this is the magic time.
이 단계에서 치즈로 굳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느님 손에 치즈가 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요.
수녀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일까요? 천사의 성모 수녀원의 치즈는 단 한 번도 응유 유장 단계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날도 물론 성공. 이 모든 치즈 제조 과정엔 수녀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도 없지요.
We saw a video one time of cheese made in a big factory in Holland.
이전에 네덜란드의 대형 치즈 제조 공장에 관한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컴퓨터 자동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아이고 불쌍한 치즈, 저 공장의 치즈는 사람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치즈가 다른 점은요,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손으로 하나하나 처리를 다 하니까요.
마지막 압축 단계와 숙성을 거친 치즈는 1kg 덩어리씩 빨간 밀랍 용지로 포장이 돼서 출고될 준비를 합니다. 수녀들은 올 연말까지 총 만 개의 수제 치즈를 판매할 거에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에릭 거트너 씨는 매해 300개에서 400개의 수녀원 치즈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We have right here a cheese made in an ages-old monastic tradition.
우리 가게에서는 세대를 이어오는 수도원 전통의 치즈를 판매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치즈를 통해 수녀들이 수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요. 수도원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특별한 사연을 담고 있는 치즈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수도원 수제 치즈는 맛도 정말 좋습니다.
천사의 성모 수녀들이 만든 치즈는 이렇게 가게에서도 판매가 되지만 우편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직접 치즈를 사러 수녀원에 찾아오기도 하지요.
작은 수녀원에서 만드는 치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We try to put a lot of that love and prayer into the cheese.
우리는 치즈를 만들면서 사랑과 기도를 치즈에 듬뿍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수도원 치즈가 가진 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바버라 수녀는 이렇게 치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또다시 미사를 집전하러 떠나는데요. 이렇게 기도로 빚는 수녀들의 치즈. 그야말로 천상의 맛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이번에는 지구촌 돋보기 보내드립니다.
지구촌 돋보기.
안녕하세요. 지구촌 돋보기 박영서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귀로 듣고 마음으로 여행하는 지구촌 돋보기. 오늘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여행 마지막 편으로 남아공화국의 자랑 케이프타운을 중심으로 남아공화국의 문화와 예술 세계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전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 대회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최초로 남아공화국에서 열린 거죠. 지구촌 사람들에게 남아공화국의 전통 악기인 부부젤라의 요란하고도 경쾌한 소리를 들려주면서 남아공화국은 명실공히 아프리카 대륙의 맹주이자 아프리카 대륙의 교두보로 전 세계인들의 뇌리에 각인시킵니다. 1994년 흑백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된 후에 남아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남아공화국의 정신적 지주인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 무지개의 나라 남아공화국이 이제 많은 인종과 종족들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서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남아공화국은 더 이상 흑백 인종차별의 어두운 그림자가 깃든 나라가 아니라 발전과 기회의 나라, 희망과 꿈을 가진 나라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Each time one of us touches the soil of this land, we feel a sense of personal renewal. The national mood changes as the seasons change.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투투 대주교의 말처럼 무지개의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는 남아공화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는 곳이 바로 남아공화국의 입법 수도인 케이프타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에 있는 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가장 남쪽 끝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케이프타운이란 도시인데요. 케이프타운은 아름다운 경관과 유럽풍으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유럽인들이 꼽은 가장 관광하고 싶은 도시로 매년 5위권 안에 드는 이 케이프타운은 아프리카 속의 유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아프리카학과 학과장인 황규득 교수는 이 도시의 매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명의 이기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케이프타운에 가면 이제 바로 경사진 그 초가지붕하고 그 아주 회를 칠한 그 외벽, 그리고 화려한 박공 구조와 그 덮는 달린 창, 그 어디서나 이제 이런 특징의 그 고전적인 케이프터치 양식 건물을 만나볼 수 있고요. 현재 지금도 이제 이런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집이 아직도 사실 살아, 거주하고 있는 이런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프 지역 바다 걷고 거기에 지어놓은 어부들의 오두막도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건축 양식이고요.
이 케이프타운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한 명소들이 수없이 많은데요. 남아공화국 남성인 아달베르토 씨는 무엇보다 남아공화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오랜 투옥 끝에 석방돼서 기념비적인 연설했던 곳이 바로 이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네요.
Mr. Nelson Mandela, after he was released from Victor Verster Prison.
케이프타운의 역사적인 장소로 우선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연설한 곳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만델라는 흑백 차별 정책 폐지 운동을 벌이다가 27년간이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마침내 석방돼서 처음 연설한 곳이 케이프타운 시청 단상입니다. 그곳에서 만델라는요, 남아공화국을 지배하는 흑백 차별 정책과 백인 통치는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시청 앞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또 케이프타운에 있는 굿호프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달베르토 씨는 굿호프성은 남아공화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적지라고 설명합니다.
Six flags on castle. Once we gained our independence.
굿호프성 위에는 항상 6개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데요. 깃발 하나하나에는 남아공화국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정복과 영국의 침략, 프랑스인들의 이주, 흑백 분리 정책 등 남아공화국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굿호프성은 남아공화국의 가장 오래된 건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현재 군인 훈련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아공화국은 장구한 역사와 부침의 세월을 겪으면서 남아공화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보통 남아공화국 하면 풍요로운 자연 경관만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실은 상당한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전문가 황규드 한국 외국어대학 교수는 남아공화국의 음악 세계에서는 무지개의 나라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무지개의 나라라는 이런 그 레인보우 네이션이라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남아공화국은 그 상당히 음악에서도 다양한 영향을 존경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식민지 시대 초기부터 오늘날의 그 이르기까지 남아공의 그 음악은 사실 외부 세계로부터 들여온 그 형식에다가 남아공화국의 그 독창성, 현지인들의 인해 그 독창성 같이 이렇게 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재창조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황규도 교수는 오늘날 남아공화국이 자랑하는 음악의 형태로 재즈를 꼽습니다.
이제 남아공만의 그 독특한 취향을 담은 그 특별한 그 사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전통적인 재즈의 법칙에 그 아프리카의 토속 리듬과 이 스타일을 잘 접목해서 남아공의 그 재즈 음악을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린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아공 출신 재즈 음악가로 미리암 마케바.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서울에 공연을 한 그 여가수가 바로 미리암 마케바. 그 남아공에서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아프리카 문화 하면은 또 흥겨운 리듬과 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마치 심장 박동 소리 같은 타악기의 리듬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절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현재 케이프타운에는 수십 개가 넘는 크고 작은 공연장이 운영되고 있을 만큼 오늘날에도 이 무용은 남아공화국 사람들의 예술 표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아공화국은 이런 자연경관, 야생생태계 이것이 다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음악 그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런 댄스에서도 훌륭한 그런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이게 무용은 사실 그 예술적 표현의 주된 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무용단이 창설돼가지고 많은 새로운 그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그 무용의 그 세계는 사실 엄청난 그 활기, 생동감, 열정
그런가 하면 석기시대 그림과 벽화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바로 남아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남아공화국 사람들은 활기가 넘치고 도전적인 새로운 미술 형식을 창조하는 데도 아주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케이프타운의 명소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복합이라는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감은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남아공화국 남성 아달베르토 씨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Basically, Bukab was where most of the slaves housed.
복합 마을을 가면은 분홍색, 하얀색, 노랑색, 파랑색 하나같이 밝고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진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인도, 자바섬,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죠. 유색 인종이면서 노예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합 마을에 처음부터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색깔의 집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케이프타운의 상징이 되고 있죠.
과거 어둡고 아팠던 역사를 덮어버리고 싶은 듯 예쁘고 아름다운 총천연색들로 건물을 칠해놓은 이 복합 마을. 하지만 화려한 건물 외벽의 색만큼 사람들의 삶이 화려하진 않습니다. 남아공화국에서 가장 발전했다는 케이프타운에서도 흑백 차별 정책의 잔재들은 지금도 여기저기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화국은 여전히 다양한 인족과 종족들이 얽히고 설킨 채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 앞에는 인종 간의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쟁과 조화라는 새로운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근로자들의 파업이 사회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심각한 정치 사회 불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온대기후와 맑은 하늘 때문에 유난히 무지개를 자주 볼 수 있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케이프타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딛고 무지개 넘어 과연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구촌 돋보기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로써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행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를 여는 세상 맞이할 시간이네요. 끝으로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들려드리면서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방송될 오늘 밤방송도 잊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I try to be. I try to be. 워싱턴 DC에 있는 Busboys and Poets 라는 식당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2012년 대선 토론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토론은 미트 롬니 대통령 후보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서는 첫 번째 토론입니다. 처크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정치적으로 더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인데요. 이번 토론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게 말해줬습니다. 그럼 제가 제 친구 처크와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영어 표현, I try to be. I try to be, 이죠? Listen carefully.
Are you pretty active with the Korean Americans for Obama?
I try to be, not as active as I'd like to be, but based on my time commitments. But it's definitely something I believe in terms of Korean Americans becoming more politically active and more involved in the process. Absolutely.
Nice. So we have a couple more debates coming up. You're going to be excited for that, and you're going to be watching that?
Oh, definitely. Yes.
제가 처크에게 너 오바마를 지지하는 한국계 미국인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처크는 I try to be. 그러려고 해.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속한 시간만큼은 해내야지. 확실히 이번 일이 한국계 미국인들이 더욱더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크에게 또 We have a couple more debates coming up. 앞으로 토론이 몇 번 더 남았잖아. Are you excited for that? 기대가 좀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처크는 Definitely. 당연하지. 꼭 봐야지. 라고 하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I try to be. I try to be. 이죠? Try. T-R-Y. Try는 노력하다, 애를 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try to be 하면 나는 노력한다, 나는 애를 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pretty active with the Korean Americans for Obama?
I try to be, not as active as I'd like to be, but based on my time commitments. But it's definitely something I believe in terms of Korean Americans becoming more politically active and more involved in the process. Absolutely.
So we have a couple more debates coming up. You're going to be excited for that and you're going to be watching that?
Oh, definitely. Yes.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 그렇죠. I try to be a good friend. I try to be a good friend. 나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 맞습니다. I try to be a diligent worker 또는 I try to be a hard worker. 오늘의 영어 표현 I try to be 나는 노력한다, 나는 애를 쓴다. I try to be. Well, I want you to try to be a good English speaker. Give it a try and don't give up.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1년 10월 10일 오늘.
In 1911, a military revolt spread around the country, and the emperor was overthrown.
양쯔강 중류 지역에 위치한 우창에서 순원을 주축으로 한 혁명파 군인들이 청나라 타도를 목표로 무장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른바 신의 혁명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튿날 혁명군은 우창과 한커우, 한양의 우한 삼진까지 장악함으로써 혁명의 불길을 지피자 이는 곧 중국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한 달 안에 12개 성이 혁명에 가담하자 청나라는 베이징 궁벌 위안스카이를 총리로 임명,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곧 혁명군과 타협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듬해 1월 1일 난징에서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 수립이 선포되고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순원은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직을 이양합니다. 이로써 청나라의 수년간 이어져온 왕조 지배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1911년 오늘 발생한 신의 혁명은 이완성의 혁명으로 끝이 났지만 대만은 매년 이날을 한족이 300년 동안의 청나라 통치에서 벗어난 날을 기리는 쌍식절로 기념하게 됩니다. 1973년 10월 10일 오늘 미국의 부통령인 스피로 에그뉴가 불명예 퇴진합니다.
The reason that I have changed my decision to fight this matter is because that I believe it would be
그리스계 이민 2세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스피로 에그뉴는 볼티모어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스피로 에그뉴는 정계의 투신에 볼티모어 군수가 되고 4년 뒤에는 역대 최연소로 메릴랜드 주지사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1968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리처드 닉슨과 함께 나서서 부통령에 당선됩니다. 소수 민족계 이민 2세가 부통령이 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스피로 에그뉴는 1972년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는 등 승승가도를 달립니다. 하지만 재선의 기쁨은 잠시 워터게이트 사건 심리 중에 뇌물수수와 탈세 혐의가 드러나게 되고 에그뉴는 주고 혐의를 부인하고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결국 마음을 바꾸고 1973년 오늘 부통령직 사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는 부통령직을 사임하고 주로 고향인 메릴랜드주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96년 77세를 일기로 타계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트 롬니 대통령 후보는 지난 3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TV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960년부터 시작된 대선 TV 공개 토론회는 그 뒤 세 번을 제외하고 매 선거 때마다 열렸습니다. 이는 대선 출마자들의 입장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행사입니다. 초당파적인 조직이 주관해 열리는 TV 공개 토론회는 엄격히 말하면 토론이 아닙니다. 유명한 방송인 사회자가 외교나 경제정책처럼 양측이 논의하기로 합의한 분야에 대해 질문을 던진 뒤 양측이 각각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양측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사 자체도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토론회가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중에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되기는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화당 소속 제랄드 포드는 1976년 구소련의 동유럽 지배를 거부했습니다. 1988년 민주당 소속의 마이클 듀카키스는 자신의 부인이 살해된 데 대한 가상 질문에 차갑고 감정이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48년 이후 선거일 몇 주일 전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위를 보인 후보가 토론회 뒤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가을과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이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TV 공개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선거운동으로 후보들은 이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언론은 면밀히 주시를 하게 됩니다. 후보들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고 특수조직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자금을 내는 오늘날에는 두 후보가 동등한 환경에서 나란히 모습을 보이는 행사가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TV 공개 토론회는 미식축구 결승전과 함께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나라는 대개 국영방송을 통해 후보들에게 선거 기간 동안 공공서비스 시간을 할애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나라 정부나 국민은 현재 국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은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세계의 심장 워싱턴 DC. 세계를 깨우고 있는 심장 박동 소리를 찾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This story tells us that change can come if you don't give up.
I wanted to be part of the celebration of the person.
We thought this was a country of we the people, the country.
세계의 심장 워싱턴 DC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출발 워싱턴 현장.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버마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버마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테인세인 버마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버마의 개혁 개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버마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과 버마 국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버마의 민주화와 개혁 조치를 높이 평가했으며 테인세인 대통령도 버마의 개혁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9일 지금의 연립정부만으로는 정부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만큼 새 정부 구성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선거는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총선이 이뤄질 경우 내년 1월이나 2월쯤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 정치사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부임에는 틀림없지만 안보와 경제 번영의 두 가지 관점에서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3.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의 올리버 블랑샤르 수석 경제분석가는 선진국들의 성장 부진이 고속성장을 해온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경제 전망으로 9일 하루 세계 각 지역들의 주식 거래가 활기를 잃었습니다. 경제분석가들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정치와 경제적 난관들을 하루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국민들의 항의 시위 속에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9일 아테네에서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을 위한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이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화 사용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발생한 이래 독일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편 아테네에서는 같은 날 메르켈 총리에 반대하는 시민 2만 5천여 명이 거리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옛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그루지아 공화국 당국자들이 독립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평화적 정권 이양 준비의 한창입니다. 억만장자 정치인 비드지나 이바니시빌리는 지난주 치러진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그루지아 드림연합당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바니시빌리 당수는 총선이 끝난 뒤 9일 미하일 사카시빌리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바니시빌리 당수는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는 많은 영역에서 현격한 견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루지아는 계속 서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무장조직 탈레반이 9일 파키스탄의 10대 소녀에게 총상을 입혔습니다. 말랄라 유스프자이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무장조직에 반대한다며 탈레반의 실상을 폭로해 파키스탄 내에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이날 총격 사건은 스웨트밸리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유스프자이는 학교에 가기 위해 통학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총탄 두 발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괴한이 다가와 유스프자이에게 학교에 가냐고 물은 뒤 갑자기 총기를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중파 648kHz로 보내드리며 단파 5870, 6060, 73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중파 1188kHz와 단파 7225, 15775kHz로 방송해드리며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해 라디오 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